제가 지난주에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구글에서 근무했었던 황성현이라고 하는 분이 왜 아시아인들이 실리콘밸리에서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그 최고의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왜 한국, 일본, 중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리더로서 세워지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흥미로운 분석을 했습니다.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이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국, 일본, 중국 사람들은요, 권위에 복종하는 문화라는 거예요.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서 주어진 목표를 향해서 달리는데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기 위해서,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기 위해서, 또 자랑스러운 선배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남에게서 주어진 목표를 향해서 달리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 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두 가지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뜻함, 그리고 두 번째는 똑똑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뜻하고 똑똑한 사람, 따뜻하고 그리고 멍청한 사람, 차가운데 똑똑한 사람, 차가운데 멍청한 사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 따뜻함에서만큼은 우리는 뒤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동양 사람들이 잘 웃지도 않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 또 우리가 눈이 좀 작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좀 날카로워 보인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부딪혀도 이렇게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차갑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그 차가움으로 인해서 친구가 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이 상위 그룹까지 들어가기가 힘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체면 문화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 체면 문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들한테 나의 약함을 드러내기를 주저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약함을 드러내면 무시를 받을 것 같고 상대방이 나를 짓밟을 것 같아서 그래서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하고 그리고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안정을 추구하게 되고 실패할 것은 아예 도전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아시아인들이 더 성장하는데 한계가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저는 참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두 번째, 이 관계적인 측면이 저한테 참 많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따뜻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인식의 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도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 정도면 괜찮은 신앙인이야.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또 사회가 이 교회를 봤을 때, 어떤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겸허하게 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나는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자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갭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겸손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잘 믿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한국에 있는 제 모교인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지난 4월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개신교인, 기독교인 500명과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 비개신교인 500명과 그리고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교회가 정부의 방역 정책에 잘 협조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여러분 개신교인들은 얼마나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62.7%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 이 비개신교인은 84%가 아니다, 부정적으로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와 사회의 인식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라고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 본문을 읽었는데 이 로마서 12장은 분명하게 구분선이 존재합니다. 그 구분선은 바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과 12장부터 16장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입니다. 이신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교리적인 측면을 설명했다라고 한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그러므로 기독교는요 단순히 가르침이 아니라 또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의 교리가 먼저입니다. 교리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진리가 먼저입니다.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또 지성적인 반응과 또 나의 동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체험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체험만을 이렇게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체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체험의 목적도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적의 목적도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삶과 생활이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체험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삶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그 신분과 위치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존재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놀라운 사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위치와 신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우리가 읽었던 12장 1절을 보시면 읽지는 않았지만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11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가 확인되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하우의 문제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노방 전도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셨던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눈살을 찌푸립니다. 너무 과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그렇게 비판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뵀던 분들은 하나같이 다 신실하시고 복음의 열정이 대단하셨던 분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용기도 없으면서 그렇게 비판하는 모습은 좋지 않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시는 분들의 모습이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저는 이 시대 가운데 더 중요한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기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셔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십자가는요 가장 경멸스럽고 가장 혐오스러운 그런 처형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가장 경멸하고 혐오스러운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정신이 로마 사람들을 통째로 변화시켰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우리는 그렇게 궁금증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로마 전체를 변화시키신 것이지만 여러분 그 이면에 어떤 원인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그 모습 때문에 이 로마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왜 변화되었을까요? 저는 분명히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을 통해서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했던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로마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변화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차근차근 한번 답을 얻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바로 저는 이 9절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한마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도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9장부터 9절부터 21절까지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한번 세어보세요. 한 30가지 정도의 권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무엇이냐? 바로 사랑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빼놓고서는 우리가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 거짓 없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주제인데요, 여러분 이 거짓이 없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니포크리토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 아니라고 하는 이 부정어와 그리고 이 히포크리시아라고 하는 위선, 가면이라는 말이 결합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가면 쓰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진실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면을 쓰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진실된 사랑, 가면을 벗고 위선적이 아닌 모습으로 그렇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에 속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굳게 잡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방향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명백히 진리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있는 사랑장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넘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악에 속하는 것으로, 악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술이라는 것이, 술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술 취함을 방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죄를 안 짓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선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디도서 2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디도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흐름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사랑하면 사랑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선을 굳게 붙잡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 거짓이 없는 거예요. 사랑에 거짓이 없으려면 반드시 이 선을 붙잡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구절에 있는 말씀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명제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모임에 잘 참석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다 좋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행실과 또 지키는 것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좋은 감정, 뭐 인간의 근본적인 감정, 뭐 이렇게 약간 명사적인 측면에서 이 사랑을 그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명사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동사입니다.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은 반드시 선한 것을 붙들게 되어 있다. 이것을 이 구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 구절의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명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체를 이처럼 분명하고 아름답고 완벽하게 설명한 구절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우리는 선한 것을 붙들어야 된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원리를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그릇 행할 수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절에서 큰 표제를 말하고 나서 이제 10절부터는요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자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가족 관계에서부터, 이 혈연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가족 관계에서부터도 이 사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애하고 친구와 이웃 관계에서 이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존경을 하라는 거예요. 존경하여라는 말은요 자주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존경이라는 말은 어디에 쓰는 말입니까? 상대방의 가치를, 어떤 상대의 그 물건의 가치를 내가 좀 더 높게 평가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경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서로 먼저 상대방을 더 높이 평가해 달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러분, 얼만큼 상대방을 존경하라고요? 얼만큼 상대방을 높게 보라고요? 나보다 더 높게 보라는 거예요. 나보다 상대방을 더 높게 평가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 쉽습니까? 저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요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나를 좀 알아봐 주기를 원해요. 나를 좀 존중해 주기를 먼저 그렇게 우리는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좀 존경하기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말씀대로 여러분 서로 존중하기를,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말씀 같아요.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를 존경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그냥 거기서 끝날까요? 아, 저 사람은 자기 잘난 척만 해. 그러면서 그 사람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면 될까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상대방이 안 하면 내가 하면 돼요. 내가 먼저 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만큼 더 많이 깨닫고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존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존경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만큼 더 깊이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면 붙들수록 거기서 존경하는 힘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우리는 존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을 한번 보세요. 또 존경하라고 했는데 한번 우리의 한번 모습을 보세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정들을 이렇게 보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지 않은 가정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범하는 실수가 뭘까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데 그들을 존경 그 자체로 그들을 존경해주고 그들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야 네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 그것이 아니라 부모의 기대를 자녀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뒤따라오지 못하면, 자녀가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면 부모가 실망합니다. 허탈함을 갖습니다.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정말 너무나도 심각하게 멀어지는 그런 가정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존경하지 않으면 그 사랑도 변질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도 퇴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서로의 무슨 학벌이나 무슨 권력이나 무슨 힘이나 어떤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고 우리가 한 지체임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우리가 존경으로, 또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더 높게 바라봐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존경하게 되면요,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사도 바울이 사랑의 방법에서 먼저 존경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먼저 섬기라는 것입니다. 먼저 베풀라는 것입니다. 먼저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래서 대접받으려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 와서 뭔가 내가 이 정도 사회에서 이런 영향력이 있으니까 나를 대접해 주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는 대접받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섬기는 곳이에요. 교회는 먼저 베풀어야 돼요. 먼저 대접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기사를 보았습니다. 아팔레치아 산맥의 어떤 작은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는 부활절만 되면 이제 새가족 환영회를 하는데, 그 새가족 환영회 때 그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전교인들이 다 참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가족들을 앞에 놓고, 그리고 이 교인들이 나와서 차례로 자기소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소개하는 시간이 참 저에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냥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어떤 부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좌니입니다. 저는 지붕을 잘 고칩니다. 혹시라도 지붕을 고치는데 문제가 있으면 저를 찾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인입니다. 저는 빨래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혹시라도 집에서 빨래하기가 귀찮으시면 저를 불러주시면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탐입니다. 저는 자동차 고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저한테 오시면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자기의 비즈니스를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도울 수 있는 자기의 은사를 말하면서 그렇게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모습이 참 저에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서로 섬기려고 하고, 서로 존경하고, 먼저 서로 대접하려고 하고, 서로 여러분 존경하려고 하면, 그러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이제 14절부터 보시면요, 14절부터는 이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가라는 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또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또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제가 천천히 읽었어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한 부류의 또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설교 듣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흘러 듣는 그런 또 부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에게 나도 똑같이 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나를 박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동일하게 그렇게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요, 정말 이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순모임에 가서 젊은 집사님들 나눔을 듣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 참 이 사업을 하면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특별히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랜드로드가 그때 이제 렌트비를 못 냈는데 나중에 그거를 다 청구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악독한지, 그냥 욕심이 얼마나 가득한지. 한국 분이신데 정말 그분만 보면 정말 입에서 막 욕이 나올 것 같고 정말 한번 찾아가가지고 한 대 그냥 좀 때리고 싶은 마음도 든다고. 기도할 때마다 그분을 생각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분에 대해서 욕하는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자꾸만 내가 안 좋은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품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제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정말 예수 믿으면서 정말 말씀대로 그래도 어떻게든 실천하려고 하는 모습이, 어떻게든 이 품으려고 하는 모습이 참 저에게 귀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가 품을 수 있을까요? 어느 교회 학교에 유년부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겁도 없이 이 야심한 밤에 이 귀신이 자주 출몰한다는 공동묘지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아이였기 때문에 이 아이는 겁이 없었어요.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이 공동묘지를 지나가는 것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공동묘지를 지나가는데 진짜 귀신이 앞에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 교회를 잘 다닌 것 같아요. 주일학교 선생님 말씀을 잘 들은 것 같아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얘들아, 혹시라도 꿈에서나 어디에서나 귀신이 나타나면 찬양을 불러라. 찬양을 부르면 그 귀신은 도망갈 것이다. 자, 그렇게 생각이 나서 아 그렇구나, 찬양을 불러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무슨 찬양을 불러야 될까 생각을 하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무슨 찬양을 불러야 될지 기억이 안 나서 한 가지 딱 기억이 나는 게 새가족 환영회 때 불렀던, 새가족이 오면 불렀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을 향해서 그래도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네, 찬양을 부르니까요 이 귀신이 눈물을 주르르 흘리더라는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태까지 자기를 사람들이 다 혐오하고 피하고 저주하고 욕을 했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 찬양을 들으니까 이 귀신이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답가를 불렀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어디 크리스찬 유머에서 읽었거든요. 근데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혐오스럽고 아무리 형편없는 존재라도 여러분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축복해주면 누구라도 여러분 그것을 싫어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의 한계는 어디입니까? 나의 사랑의 한계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사랑의 한계는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원수까지라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거든 화목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목한다는 것이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잠언 18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8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여러분 이 화목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 시편 120편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0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여러분, 내가 화평한다고, 내가 화평해야 되겠다라고, 내가 화목해야 되겠다라고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그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은 싸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가리켜서 질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이라는 것은요, 진흙을 빚어서 만든 토기입니다. 약한 거예요.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뭐가 담겨 있다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보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이냐? 그 질그릇이 깨어지지 않도록 그 질그릇을 잘 보호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질그릇은 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질그릇은 깨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배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향유 옥합이 주님의 발 앞에 깨어졌을 때 그 전 온 집에 향기가 넘쳤던 것처럼 내 자존심이 깨어지고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나의 질그릇이 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보배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깨어지면, 내가 먼저 용서하면, 내가 먼저 다가가면, 내가 먼저 존경하면 그러면 우리의 질그릇이 깨어지고 우리의 자존심은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배가 드러난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깨어지면 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 먼저 깨어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먼저 깨어지면 되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 나의 욕심, 나의 어떤 체면, 여러분, 이런 질그릇을 완전히 깨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복수에 더 능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알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러분, 이 보법법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그렇게 하질 않아요. 여러분, 한번 다른 사람이 내 눈을 치면요, 나는 다른 사람의 두 눈을 다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이빨 하나를 건드리면요, 그 사람의 그냥 그 사람에게 틀니를 할 정도로 그렇게 이빨을 다 상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법은요, 어찌 보면 우리의 그 보복하려고 하는 그 우리의 본성을 제어하는 그런 한계를 정해주는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우리가 이 원수를 마음으로 담아두기도 힘든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마시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세상적으로 접근하면 말도 안 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원수 사랑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원수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도 사람들을 용서하였습니다. 원수들을 용서하였습니다. 원수 사랑을 예수님도 실천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도 이 자리까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이 자리까지 우리도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여러분, 나의 생각으로는 우리는 힘내조차 낼 수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맨날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만 하지 말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원수 사랑하는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말씀대로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능력과 용기와 힘을 나에게 달라고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미운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운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적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속담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이 속담을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이것은 미운 놈에게 더 잘해준다는 게 아니라 미운 놈이 그 떡을 먹고 그 떡이 입에서 걸려가지고, 목구멍에서 걸려가지고 죽게 하려고 그런 거라고. 여러분, 우리는 미운 놈이 잘 안 되면 그렇게 좋아해요. 조금이라도 내가 복수하려고 하면, 복수가 조금 더 되는 것 같으면 우리는 속으로 시원해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금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운 사람이 생겨난다면, 우리에게 미운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미운 마음이 드셨을 때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힘든 마음이 들 때마다 십자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에게 그 마음을 달라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모든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은 사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된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숯불을 원수의 머리 위에 쌓아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이 부끄러운 감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끄러운 감정을 통해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나의 원수까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복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먼저 보여주신 원수 사랑의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대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